예, 은혜로운 찬양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또 어떤 날씨가 이제 좀 누그러집니다. 아마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높다가 또 기온이 내려가면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긴장을 했다가 또 이제 풀어지고 하는 그러한 관계에서 아마 육체도 그렇게 반응할 줄로 압니다. 우리 경영 심리학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플라토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던 단체나 개인이 그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이제 그 다음에 그 후에는 허탈감에 빠진다고 하는, 그 목표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긴장이 풀리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체험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목표했던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경영을 하는 분들이 내가 이제 국내 최대의 기업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목표를 세우고 했는데 국내 최대의 기업이 되는 그 순간 그 정말 지도자나 그걸 따르던 사람들이나 팔로우들이나 다 그 목표가, 그 다음 목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도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 엘리야를 보면 그러한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보면 그렇잖아요. 엘리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연약해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처음 대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여기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기 보면 엘리야가 모든 행한 모든 일, 그것이 바로 그 앞에 나와 있어요. 18장, 17장을 해서 이제 앞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인가, 아세라 선지자 400인 850명 대, 그러니까 850대 1의 대결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 우리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엘리야가라고 하는 말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말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지 않던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인간이로되 그가 기도함에 3년 6개월 동안 맡겼던 우로가 열렸다. 그러니까 빗길이 열려서 비가 내렸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850대 1에서 승리해서 그 여기 말대로 정말 아합의 말대로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칼로 죽였다.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한 그였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기도함으로 비가 내리게 했던 그 선지자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렇게 말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 베니게 왕의 딸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에서 온 왕후예요. 그래서 그가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높이며 그들의 선지자들을 선대했던 그 사람입니다. 자기가 기르던 그 선지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장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너도 이와 같이 이 선지자들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위협을 한 거예요. 협박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왜 그날 당장 안 죽이고 내일 이맘때입니까? 이 협박이죠. 공갈이죠. 사실 당장 죽일 수가 있나요? 죽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사야를 정말 높이 받들고 있는데 어떻게 당장 이사야 그 이 엘리야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위협을 한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협들 다 이런 형태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마귀가 대적을 한다. 그러면 그들이 당장에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지만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이맘때쯤. 근데 그것에 겁을 먹고 지금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이러한 존재입니다. 뭔가 크게 이룰 것 같았지만은 그 이루었지만은 이룬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나약해질 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그 이제 미 그 질병 통치 통제 예방 센터에서 만든 대규모 감염병 대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위기와 긴급 위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매뉴얼인데 거기에 15페이지에 보면 이와 같은 글을 적고 있습니다. 긴급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원칙 체크리스트인데요. 사람들의 두려움을 인정하라. 겁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만 말하지 말라. 그럴 땐 공포라 할지라도 멍청하다고 말하지 말고 그것이 정상임을 인정하라. 사람이니까 겁을 내는 것이다.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겁을 내는 거 당연합니다. 위험이 닥쳐오는데 겁 안 낼 사람 어디 있어요? 겁납니다. 그런데 무조건 겁내지 마. 그래가지고 되겠어? 그게 믿음이야? 하는 이러한 얘기들 사실 우리는 쉽게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사실 보면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오늘 엘리야가 낙망된 그러한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19장에 나오는 이 사건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엘리야, 내일 이맘때에는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하는 이 이세벨의 말. 여기에 정말 엘리야가 당황을 한 거예요. 겁을 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텅 빈 공간에 정말 급격하게 몰아친 거센 바람, 풍랑 이것으로 임한 것 같이 그의 영혼에 바로 이러한 틈새를 비집고 그 말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일을 이루고 나서 잘했다 하는 그러한 그러면서 안심하고 있는 그 틈새에 정말 이세벨이 그를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 놀란 거죠. 그러니 약해진 거죠. 그러니 자기 생명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도망간 거죠. 850명의 선지자를 잡아 죽인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방 선지자는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한 자입니다. 기도해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사람이지만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도망가는 처지에 놓였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보다 현실을 지키겠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자기 귀에 들려온 그 이세벨의 그 공갈 협박에 넘어간 겁니다. 흔들린 거예요. 사실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어찌 보면 이러할 때 우리가 정말 로마서의 말씀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잖아요. 오히려 현실이 눈앞에 보인 거잖아요. 이것은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여리고성 그 큰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정말 그 성 주위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그 성이 정말 함락되었는데 조그마한 성, 아이성 얼마나 작은지 군대가 다 갈 필요가 없고 한 3천 명만 보내도 됩니다. 그래서 3천 명을 올려보냈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36명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물이 녹듯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엎드린 거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엎드렸을 때 낭망돼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왜 이렇게 엎드렸느냐?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 일어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바로 오늘 여기서 엘리야는 지금 현실에 마음이 완전히 빼앗긴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어떻게 그것에 마음이 뺏기면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오히려 믿음이 더 없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특심했던 열심 그 후에 오는 공백 그것을 배울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했던 거예요. 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죠.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3년 6개월, 3년 이상을 비 오지 않던 땅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대책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일부에 지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온 백성이 지금 믿고 자기를 따르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면 이러한 일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우리 주님께서 그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잖아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아 마리아 보니까 이거 아니잖아. 이거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나를 안 듣고 이 말씀만 듣고 있느냐. 또 주님은 그러한 마리아를 시켜서 좀 야 마르다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우리 주님은 또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시험이 들었어요. 아 주님 저 마리아 시켜서 저 좀 돕게 하시죠 했을 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 할 일을 하고 마리아는 또 마리아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일을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가운데 어떠한 공백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말씀으로 단련해야 될 것을 성경이 당신을 죄로부터 지켜주든지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부터 지켜준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오히려 죄가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더 멀어지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엘리야의 가장 이렇게 낭망했던 한 가지 큰 이유가 뭐냐면 오직 나만 남았다 하는 이 생각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 자, 자기가 지금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고 또 그런데 이 지금 아하방과 이세벨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다 죽였고 오직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사실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과 사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 그런가 하면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과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고립되는, 그러니까 고립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들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만 홀로 남았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오바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합의 명을 받고 엘리야를 찾아다니다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 이제 엘리야 선생님 여기 가만히 계시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합이 가서 나를 만났다고 말하라 했을 때 그때 오바다가 한 말이 뭐냐 하면 50명 50명 백인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숨겼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 하는 그러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독이라고 하는 것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의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독한 영혼들은 어찌 보면 그 고독을 자기 혼자 이기지 못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더불어 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 엘리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나 혼자 남았다고 하는 이 생각,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만 혼자 열심히 합니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도 그럴까요? 그것은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우리 이 니아이빌리 교회도 벌써 40년이잖아요. 40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했겠어요. 아니 지금도 수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 수고한 사람들 몰라줄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을 하게 된 경로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더니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해요. 요셉이 애굽 땅에 얼마나 공헌을 했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에게 땅까지, 그의 가족들에게 땅까지 주어서, 고센 땅을 주어서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숫자만 자꾸만 늘어나지, 이게 위협하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참 쉬운 얘기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만 홀로 남았구나. 오직 나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엘리야가 일할 때 같이 함께 합력하여 수고한 사람들이 주위에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지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갈멜산에서 사실 이스라엘에서 저 밑에 부엘세바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엘리야는 북왕국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엘세바는 저 남왕국 저 밑쪽에 있는 곳이 부엘세바예요. 거기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는 광야길로 들어가서 지금 롯된 나무 아래에서 이제 누워있는 겁니다. 지금 넉넉합니다. 이대로 좋사오니 그냥 나를 그냥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음식물을 제공을 해줍니다. 일어나 먹어라. 두 번이나 그렇게 반복을 하시면서 일어나 먹어라. 내가 아직 갈 길이 멀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많잖아요. 우리는 일을 하다가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면 아 여기서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어나 먹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앉아있다고 하는 얘기고 먹으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먹지 않고 있으니까 힘이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육체적으로 소진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낭망한 자들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또 아까 그 통제 예방 그 질병 대규모 질병 예방센터에서 준 그 매뉴얼 그대로 겁내지 말고 뭐 무서워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그 자체를 인정을 하셨어요. 인정을 하시고 엘리야 왜 이렇게 해서 그냥 빨리 일어나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내가 갈 길이 뭔데.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9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부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엘리야의 목표를 다시금 설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보내셨고 오히려 큰 바람 풍랑이 불면 진짜 바위를 깨칠 만한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여기 있느냐? 왜 내가 여기 있느냐? 이곳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 낭망된 자리, 힘겨워하는 자리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그때야 마지막 때가 되어야 내가 오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나만 남았다 하는 이러한 자기 자신의 심령이 들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새 사명을 분명히 주십니다. 새 목표를 주십니다. 우리의 갈 길이 아직도 멀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 예, 일어나 먹어라. 물론 엘리야에게는 떡과 물을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과 같이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 니아이빌리 교회 위에 넘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의 수고를 오히려 역으로 갚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럴 때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현실만을 보지 아니하고 이 너머에 계신 주님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리아이빌리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